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1일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절하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 2%까지 통화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주가와 석유 가격은 11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구글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래리 페이지는 11일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 알파벳을 세우고 자신과 공동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이 회사를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인도계인 순다르 피차이가 맡게 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검색 엔진 구글과 구글 글래스 그리고 무인 자동화 사업을 총괄하는 구글 X 등은 모두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페이지는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큰 성장을 도모하는 테크놀로지 사업에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14만 명이 서부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청도 군사 지역에서 지난달 시작된 공동행동 2015 훈련은 육해공 상군 합동으로 벌이는 훈련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올해 예정된 100여 차례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국군 규모는 230만 명에 달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훈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에도 영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이 같은 훈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인 대다수는 과거 식민지 위배와 침략과 관련해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4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넣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을 택해서 답할 수 없다는 반응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회담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 뒤 바사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라사드 정권의 운명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수니파 무장세력 ISR의 승리를 돕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이라크 내부 문제 해결은 ISIL에는 공통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뤄야 하며 아사드의 운명은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시리아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 주베르 장관은 순위파 극단주의 ISIL이 세력을 확장한 것은 아사드가 ISIL이 아닌 자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라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달 전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감시선을 파견했었다고 필리핀 정치인이 주장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아체델로 의원은 11일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중국 해양경비선이 제2 토마스 솔로 명명된 모래톱 가까이 정근했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보통 이 노숙자라고 하면은요, 집이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거리에서 혹은 버려진 건물에서 아니면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삽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도시에서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눈길을 끄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한 지역에 국한된 캠페인이지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군에 11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요. 이 군에는 1,200명의 노숙자가 삽니다. 그런데 이 페어팩스 군의 노숙자 문제 담당 부서가요, 노숙자 모습을 한 마네킹 40여 개를 지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일단 이 캠페인의 목적은요, 시민들의 노숙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숙자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서부터 또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변화를 갖자는 겁니다. 사실 이 마네킹을 설치해놓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마네킹을 진짜 노숙자 보듯 하더란 겁니다. 무서워하던 듯한 표정으로 젠 걸음으로 피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네킹에 좀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은 마네킹에 걸린 각각의 다른 내용의 사연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돼 갈 곳이 없는 소녀, 또 군복무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남성, 또 아이와 부모가 차에서 생활하는 가족 등인데요. 실제 노숙자들의 처지가 적힌 겁니다. 피해가는 사람들은 몰랐던 사연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간 사람들에게는 보였던 것인데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의 웹사이트에는요, 노숙자 마네킹과 사진도 찍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달라는 부탁이 올려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숙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게 2007년부터인데요. 그때보다는 그 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또 시민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1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1도에서 30도.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테리 잭스의 노래 Seasons in the Sun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퍼거슨 사태의 일주기를 맞아 벌어진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퍼거슨 현지에는 고요 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소식 오늘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구조 개편에 들어갔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학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많은 교육구가 교사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작은 도시죠. 이 퍼거슨시에서 1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란 이름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격을 맞고 숨진 지 1년이 됐는데요. 지난 일요일 브라운 사망 1주기를 맞아 벌어진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네.
이에 따라서 스티브 스탱어 세인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군수가 월요일 오후에 버거슨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일요일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는데 뭐 밤이 깊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일요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여러 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흑인 청년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타이론 해리스로 밝혀졌는데요. 네. 올해 18살이고 지난해 숨진 마이클 브라운과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이 해리스가 경찰한테 먼저 총을 쐈다고 하죠?
예, 경찰 발표를 보면요. 네. 일요일 밤 시위대가 모여있던 이 퍼거슨의 웨스트 플로리산 거리에서 서로 경쟁관계 있는 젊은이들 무리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용의자 타이론 해리스가 사복 경관들을 향해 총을 쐈고요. 이에 경관들이 응세했다는 겁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인근 노스우즈 검찰은 이 월요일 해리스에게 경찰 공격 혐의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존 벨마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장은 경관에게 총을 쏜 사람들은 시위자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리스의 아버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경찰 당국의 발표는 거짓 투성이라면서 아들은 총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위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찰의 발표에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시위대는 아무 상관없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가 말썽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지만 시위 지도자 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당국의 결정 역시 비판했는데요.
네.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경찰이 많은 사람을 체포했다면서요?
예, 유명한 민권운동가이자 작가인 코넬 웨스트를 포함해서 세인트루이스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월요일 오후 차가 많이 밀리는 퇴근 시간에 퍼거슨 인근의 주요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인 60여 명도 체포됐는데요. 이날 퍼거슨 지역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위자들이 이 같은 이 시민 불복종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비상사태가 선포된 첫날 밤 퍼거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이 경찰이 도로에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했는데요.
네.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뭐 또 다른 총격이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당국은 퍼거슨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지만 야간 통행 금지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또 화요일 11일 새벽에는 또 다른 성격의 단체가 시위 현장 에 나타났다고요?
예, 네 명의 백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는 현장에 등장한 건데요.
네.
이들은 스스로를 Oath Keepers, 즉 맹세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단체 회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지키는 독립 연합체임을 자처하는 Oath Keepers는 작년에도 퍼거슨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경찰의 진압을 비난했었는데요.
네.
존 벨마 세인트루이스군 경찰국장은 Oath Keepers는 선동적이고 현장에 나타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퍼거슨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이번 폭력 사태를 규탄했는데요. 폭력은 평화적 시위의 메시지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려는 경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시위자들에게 평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요. 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래 자회사들이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구글은 인터넷 검색업체로 시작했지만 현재 무인 항공기, 드론과 제약 분야 또 창업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혁신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사업 부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처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주회사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영어 철자를 뜻하는 알파벳인데 어떤 네. 의미일까요?
네, 구글 최고 경영자인 레리 페이지가 월요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알파벳은 인류 최고의 혁신 중 하나인 언어를 상징한다며 알파벳은 또 이 구글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자회사 이름을 알파벳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지는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본인에게 있어서 이번 개편은 이 알파벳의 탄생이라 기대하는 매우 기대되는 새 장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알파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체계를 갖추게 될까요?
예, 자, 우선 알파벳이 지주회사가 되고요. 네. 그 아래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는데요. 자, 구글은 인터넷 관련 사업만 관장하게 되지만 자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자, 그 외에 자동 온도 조절기를 생산하는 주거 자동화 전문 시스템 네스트와 노화 예방 사업 부문인 칼리코, 무인 자동차 사업을 총괄하는 구글 X 등도 자회사가 돼서 알파벳에 편입이 됩니다.
네, 운영진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예, 이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각각 알파벳의 CEO, 즉 최고 경영자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인도계인 순다르 피차이 현 선임 부사장이 구글의 새 CEO로 임명돼서 이 검색과 구글 지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지메일 등 인터넷 사업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네. 이 정보 기술 업체들의 산실이라고 하죠. 이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들어 이런 구조 개편의 변화를 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의 경우도 단순한 SNS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분야가 이 클라우딩 컴퓨터나 위성 사업까지 확장되고 있지요.
네.
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일부 업체들은 이 새로운 분야의 사업 결과를 구분해서 발표하는 등 이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분야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구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주회사 체제로 아예 개편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한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구글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 일부 대형 기술 업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 사업 초기부터 이어오던 전통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하지만 구글은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각 자회사의 재량권을 더 줌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레리 페이지 CEO는 기업들이 늘 같은 것을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혁명적인 생각이 성장을 도모하는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적당히 안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개편과 동시에 자금의 투명성을 제공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는데요. 이 체제의 개편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올해 4분기부터 구글의 인터넷 사업과 나머지 자회사의 사업 성과를 따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뭐 개별 자회사의 성과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겠지만 구글의 핵심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그 외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등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구글의 이런 큰 변화에 우려가 따르진 않을까 모르겠네요.
네, 있습니다. 우선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여러 자회사들에 어떻게 자금을 배분할지가 문제인데요.
네.
여기엔 구글의 자체 규정이나 법적인 사안들도 맞물려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와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 증권시장은 구글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구글의 이번 구조 개편은 투자의 귀조 로 불리는 워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연상하게 됩니다.
예.
이 회사 역시 지주회사 밑에 철도회사부터 속옷회사까지 다양한 자회사가 편입돼서 대기업을 기르고 있거든요.
예.
이 레리 페이지 CEO 역시 이 워런 버핏처럼 거대 기업 집단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제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보통 9월 초에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개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학교들이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죠.
예, 미국 전역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수학과 과학,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또한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이민자녀 학생들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자, 개학을 앞두고 교사 찾기에 비상이 걸린 교육부가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원인이 있겠죠?
예, 자, 우선 미국의 경기 침체로 많은 교사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잃은 교사는 8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이번 새 학기에 2만 1,50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주에서 발급하는 교사 자격증은 매년 1만 5천 명도 되지 않아서 경기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경기도 좀 좋아졌으니까 교사들도 많이 확보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나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주곤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교사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다가 나중에 일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교사보다는 좀 더 보수도 좋고 또 보기에도 근사한 이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그닥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 정부 자료를 보면요. 예.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자가 30%나 줄었습니다. 당연히 교사의 수도 그만큼 줄었겠지요.
예.
교사를 양성하는 비영리단체인 Teacher for America의 경우도 올 가을에 전국적으로 약 4천 명의 교사를 배정해야 하는데 현재 교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면은 교육구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밟고 있는 수강생 중에서 많은 수가 학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투입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극심한 교사난을 겪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경우 교사를 찾기 위해서 멀리의 푸에르토리코와 스페인에까지 인사 담당자를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위의 한 교육감은 지역 회의마다 참석해서 과거 교사였던 사람이나 교사인 사람을 알고 있으면 꼭 좀 지역의 교사로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더 걱정인 것이 이런 교사 부족 현상이 결국에는 학교하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급하다고 해서 검증 없이 교사를 임용하다 보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 교육의 질과 교육 체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육학과의 린다 달링 해먼드 명예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교사 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교사 부족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장양희 기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저는 주로 인터넷을 찾는데요.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항상 인터넷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곤 하죠.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됐죠. 특히 쉼 없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이 정보를 찾고 또 공유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인터넷 검색 분야를 장악한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매 초마다 4만 개가 넘는 정보가 검색되고 1년에 1조 2천억 개의 정보가 오가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 바로 구글입니다.
네. 자,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를 장악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 말과 구글하다라는 의미가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 구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우선 인터넷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치면 이 화면의 작은 창문, 이름하여서 이 검색창이 뜨는데요. 이 검색창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서 넣으면 수많은 그 관련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이 사이트들을 열어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구글은 이제 단순한 검색뿐만 아니라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이 더 광범위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 검색은 물론이고 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전자우편 계정인 Gmail을 통해서 이 전자우편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고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실시간 올라오는 뉴스도 읽고 또 인터넷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만 있으면 뭐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능을 갖춘 구글을 탄생시킨 주인공들, 젊은 대학원생이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 이 당시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이 백러비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의 백링크에 관한 연구로 이 검색 엔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1년 뒤에 이 래리 페이지와 친구들이 회사 이름을 구글이라고 정하고 1999년에 이 신생 기업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이 사무실을 연 겁니다.
네.
예, 이후 지금까지 이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현재는 20개 건물로 이루어진 구글 플렉스라는 본사에서 수많은 이 젊은 인재들이 매일매일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인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구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참 궁금한데요.
네.
이 구글이라는 기존의 단어가 있지도 않았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 사실 이 구글은 영어 철자를 잘못 적은 실수에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네.
이 검색 엔진을 개발한 래리 페이지와 친구들은 이 빠르게 성장하는 검색 기술에 걸맞게 이 회사 이름을 만들려고 고심을 했는데요. 그때 떠오른 이름이 바로 구골이었습니다.
구골이요?
네. 네. 이 구골이란 말도 좀 생소하시죠?
네.
네, 구골은 수학 용어로 10의 100승인데요. 인터넷에 수많이 깔려있는 이 웹페이지를 모두 다 검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 회사 이름을 구골로 정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름을 정했으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주소에 등록을 해야 했는데요. 창업 동료였던 션 앤더슨이 실수로 이 구골, G-O-O-G-O-L을 구글, G-O-O-G-L-E 이렇게 잘못 가입해서 이 도메인을 등록해 구글의 공식 주소가 google.com이 돼버린 겁니다.
네. 컴퓨터 천재들도 이런 영어 철자 실수를 하네요.
네.
자, 이런 탄생 비화가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전 세계인이 접촉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검색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터넷망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인터넷이 외부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인트라넷은 일정 조직 내부에서만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북한의 구글이라고 하면 광명망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명망에 접속하면 광명이라는 사이트가 뜨죠. 이 광명을 이용해서 북한에서도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또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 광명망이 조선 컴퓨터 센터에서 통제하고 또 북한의 내부 정보만 검색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외부 세계에서는 이 구글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북한을 구글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3년 초였죠.
예, 맞습니다. 이 당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전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예,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이 북한 당국이 소개하는 시설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네.
예, 슈미트 회장은 이 북한을 다녀온 후 북한의 인터넷은 검열을 받는 북한식 인트라넷에 불과하다면서 예, 당국 감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방북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글을 접속할 수 없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뭐 이제 구글을 통해서 북한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구글 어스를 통해서인데요.
네.
예, 구글 어스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내려다보듯이 3차원 영상으로 북한의 곳곳을 비교적 선명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특히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위성 지도에서는 북한의 이 감춰진 수용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예, 세계 인권단체들은 바로 이 구글 어스의 수용소 지도를 북한 인권 활동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성 사진인 구글 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구글 맵, 그러니까 구글 지도 서비스도 북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구글은 구글 어스와는 별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글 맵을 통해서 북한의 상세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북한의 도로와 건물명은 물론이고 역시 북한 수용소 지역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수용소 정보를 구글에 제공한 것도 아닐 테고요. 또 외부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의 지도를 어떻게 구글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됐을까요?
예, 바로 이 맵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지도 제작자들이 북한의 지도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북한 안의 거리나 지역, 이 건물 등을 구글 맵 메이커에 입력한 겁니다.
네.
예, 이후 수년간 여러 사람들의 노력 끝에 이 구글 맵에 배포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만들어져서 2013년부터는 이 북한의 상세 지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처음 북한의 상세 지도가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예, 당시에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화성 표면과 대양의 바다까지 지도화한 구글에게 남아있던 곳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지도가 공개됐다라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화성 표면보다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이지만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 전 세계 수억만 명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서 북한의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섯 번에 걸쳐서 미국 HBO 방송이 제작한 텔레비전 영화 존 애덤스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자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의 생애를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한 뒤에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주제를 다룬 영화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이제부터 19세기 미국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19세기 미국 역사라고 하면 역시 노예제도하고 남북전쟁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먼저 노예제도의 실상을 그린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국의 거장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난 1997년에 감독한 영화 아미스타드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 음울한 배경음악과 폭풍우 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영화는 확대된 흑인의 얼굴로 시작한다. 첫 장면의 주인공은 노예선 아미스타드에 갇혀있는 흑인 싱케로. 싱케는 손으로 배 밑바닥에 박혀있는 못을 빼내려고 애쓴다. 싱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마침내 못을 빼내고 이 못으로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푼다. 이어 싱케의 도움으로 사슬에서 풀려난 흑인들은 배 밑에 있던 무기를 가지고 갑판 위로 올라온다.
이 영화는 스페인 선적의 노예선 아미스타드에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던 것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마커스 레디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 year is 1839 off the north coast of Cuba.
그때가 1839년이었고요. 위치는 쿠바섬 북쪽 해상이었죠. 배 이름이 라 아미스타드였는데 스페인 말로 우정이란 뜻이에요. 배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 남부에서 끌려온 흑인 53명이 실려 있었죠. 남자 49명에 여자아이 3명을 포함해서 아이가 4명 있었어요. 원래 이 배는 쿠바 아바나에서 출발해서 쿠바 섬 안에 있는 다른 사탕수수 농장으로 갈 참이었는데 항해 도중에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선장을 포함해 선원 대부분을 살해한 흑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몰 수 있는 두 명만 살려둡니다. 한편 흑인들의 우두머리인 싱케는 선원들을 위협해 고향 아프리카에 있는 해가 뜨는 동쪽으로 배를 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농간으로 흑인들이 엉뚱한 상황에 부닥치는데요. 다시 마커스 레디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There were two slave owners on board, a man named Jose Ruiz and another named Pedro Montes.
선원 중에서 쿠바 출신 선원 두 명, 호세 루이즈와 페드로 몬테스가 목숨을 건졌는데 이들은 항해 지식이 없는 흑인들을 속여서 배를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 북부 해안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가다가 결국 물하고 식량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흑인들은 배를 세우고 몇몇이 무트로 나아가죠. 당시 흑인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에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곳은 미국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해변이었습니다.
결국 아미스타드 호에 있던 흑인들은 미국 해군에게 발견돼 모두 체포된다. 미 해군은 아미스타드 호를 코네티컷주 뉴 런던으로 끌고 가고 흑인들은 모두 뉴 헤이번에 있는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살아남은 선원들의 증언으로 흑인들은 모두 기소된다.
They were first detained by officers of a survey brig off the coast of Long Island. They were conveyed to New Haven under what authority I don't know and given over to the local constabulary.
노예선에 타고 있던 흑인들이 체포돼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진다. 이 소식은 백인 루이스 테판과 흑인 테오도 조드슨의 귀에도 들어가는데 노예제 폐지론자인 두 사람은 소식을 듣고 법정에서 흑인들을 돕기로 한다.
If it please your honor, the bench recognizes District Attorney Hollaber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ourt, your honor, with the charges of piracy and murder against the accused. Your honor, I have a petition for a writ.
아미스타드에서 체포된 흑인들에 대한 재판이 뉴 헤이번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검사는 흑인들을 살인과 해적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Your honor.
Mr. Secretary.
Your honor. I am here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검사가 기소 내용을 한창 설명하고 있을 무렵 한때의 신사들이 법정에 들이닥칩니다. 이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바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사이스였습니다.
Representing the claims of Her Majesty Queen Isabella of Spain as concerns our mutual treaty on the high seas of 1795.
미국 주재 스페인 대사를 데리고 법정에 나타난 포사이스 국무장관은 아미스타드 사건에 대한 마틴 벤 뷰렌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한다.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 측에서 스페인 선적인 아미스타드 호에 있던 흑인들이 스페인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면서 1795년에 미국과 스페인이 맺은 조약에 따라 이 흑인들을 모두 스페인 측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벤 뷰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Them slaves belong to me and my mate, Your Majesty. Your Honor, I have not yet met them.
Who be you two gentlemen?
We, Thomas R. Gedney and Richard W. Meade, whilst commissioned U.S. naval officers, stand before this court as private citizens.
그러자 이번에는 미 해군 장교 두 명이 배와 흑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 아미스타드를 나포한 군함에 있던 미 해군 장교 토머스 게드니와 리처드 미드가 개인 자격으로 배와 배에 있던 화물이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r Honor, here are the true owners of these slaves. Order on their behalf and in possession of a receipt for purchase. Executed in Havana, Cuba, June 26, 1839.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미스타드 호에서 살아남은 호세 루이즈와 페드로 몬테스도 법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1839년 6월 쿠바 아바나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들였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배와 흑인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Mr. Tappan. How do you do, sir? My name is Roger S. Baldwin, attorney at law.
Real estate attorney.
Oh, real estate inventory is another contestable asset, sir.
노예선과 흑인 노예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셋이나 등장하면서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로저 볼드윈이 등장해서 태판과 조드슨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젊은 변호사 볼드윈이 흑인들을 그저 배에 실린 화물로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볼드윈은 화물과 관련된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이 이 재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엘티스 교수는 당시 이런 생각이 미국 사회에 드문 게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Exactly so. It's human beings were a commodity, at least African human beings.
당시엔 아프리카 사람은 commodity, 즉 화물이나 원자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에 태운 흑인 노예들은 승객이라기보다는 화물로 취급했고요. 노예들은 화물 취급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팔려다녔죠.
재판이 수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태판과 조드스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달려가 거물급 정치인의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두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애덤스였다.
Yeah, what?
As an advocate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will you help us?
I'm neither friend nor foe of the abolitionist cause. No, I won't help you.
존 퀸시 애덤스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큰아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처럼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 태판과 조드스는 전직 대통령이자 현역 연방의원으로 노예제도 반대론자인 애덤스가 자신들을 도와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존 퀸시 애덤스는 자신이 노예제 옹호론자도 폐지론자도 아니라면서 두 사람의 요청을 거절한다. 애덤스는 재판을 둘러싼 논쟁에 자칫 미합중국을 내전으로 몰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네, 자, 큰 힘이 돼줄 걸로 믿었던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판과 조드스는 결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로저 볼드윈을 고용해서 법정 투쟁에 나섭니다.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소개해 되나요?
네, 다음 시간은 영화 아미스타드 두 번째 시간으로 변호인단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흑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잉글리시 위드 유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 To sap one's energy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워싱턴 DC에서 애덤과 애덤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Adam and his wife were in town and they shared with me how they have a heart for Koreans.
제가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에 방송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북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ap one's energy입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에담은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 continue to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continue to remain hopeful,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y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순간의 좌절감이 sap your energy, 당신의 힘을 빠지게 하지 don't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의 좌절감으로 인해 너무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sap one's energy인데요. sap, S-A-P, sap은 명사로 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drain away, 약화시키다, 힘 등을 소진시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To sap one's energy means to slowly drain their energy out of them, like sap runs slowly out of a tree.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약화시키다, 소진시키다 하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had some encouraging words for our North Korean teens or college students, what would it be?
Continue to work hard, continue to remain hopeful, and don't let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your energies.
Yeah, not letting the frustrations of the moment sap our energy. That's wonderful. Thank you.
Be persistent. Don't give up. Have hope. And it'll come.
Yeah, wonderful.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뛰지 마. 저녁에 행사 있는데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Don't run around too much in the field. You're going to sap your energy for tonight's event.
오늘의 영어 표현, to sap one's energy. 힘을 빼다, 진을 빼다, 힘을 소진시키다. To sap one's energ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지겠습니다.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acked in the morning, I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 to say. You left in the rain without closing the door. I didn't stand in your way. Now I miss you more than I missed you before, and now where I'll find comfort, God knows. 'Cause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Now most every morning I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싸움은 지난 15년 동안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0년부터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관한 세계적인 현황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188개 나라와 통치령들이 어떻게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은 인신매매 사건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을 근원부터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했습니다. 각 나라, 각 대륙, 여러 국제기구들이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현대판 불법 노예 제도를 제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여전히 강제 노동, 윤락 업소 등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동과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돈벌이는 연간 1,50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주로 농업, 건축, 가사, 공장, 광산, 에너지 분야로 투입되는 강제 노역자가 2012년에만 1,420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여러 나라를 거치는 복잡하고 긴 공급 사슬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하청 업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감독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제품이 부당한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가려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화기도 강제 노역자들의 손으로 채굴된 원자재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 노동은 사무실 컴퓨터 제작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채 고기를 잡고 씻고 포장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저녁상에 맛있는 새우 요리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개인 소비자들도 그 같은 공급 사슬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하고 인신매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계 지도자들은 인신매매 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서 어떠한 인신매매 위험성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법을 만들어 자국의 공급 사슬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투명한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만을 이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관리가 가능한 문제점이 아니라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